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의 교회라는 새로운 주제 아래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교학에서,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공부하는 그런 종교학에서 세속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세속이라는 용어입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세자를 쓰는 세속이라는 표현이 기독교와 불교에서 나란히 사용이 되고 있지만 세상을 가리키는 세자 뒤에 속자의 의미가 참으로 다릅니다. 세속에서 속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뜻하는 풍속 속자를 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세상을 가리켜서 세속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뜻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평범한 일상생활,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뒤집어서 속세라고도 하지요.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속세, 세속. 그런데 기독교에서 세속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쓸 때 그 속자는 풍속 속자를 쓰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풍속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기독교에서 세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 안에 속했다는 의미로 소속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속되다라는 말과 속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속되다라는 것은 평범하고 꾸밈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지만 속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일원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한자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속자를 쓰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세속은 평범한 일상의 사회가 아니라 세상에 소속되고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 세속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세속은 참된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세속을 떠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 사람이 세속을 떠난다는 것은 특별한 도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인 것과 반면에 기독교에서 세속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의미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속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죄가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가 되는 거죠. 또 세속적인 삶을 떠나야 한다고 할 때 마치 평범한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말로 들려서 왜 꼭 그래야 되는지 혼돈스럽다면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오해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오해를 풀어가는 과제는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6월달을 맞아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속의 의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시작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세속적이다, 세속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북돋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년이자 또 주후 1세기 말년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로 볼 때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고요. 신약성경 전체를 봐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에 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30여 년을 사시고 마지막 그 일주일과 그 한 달여 기간,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생이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주간과 특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며칠을 가장 확대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그런데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13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3분의 1, 요한복음 3분의 1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잡히신 목요일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이틀을 증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님께서 특히 제자들을 위해 하늘아버지께 간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가리킵니다. 여기 17장의 이 기도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직전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 주님께서는 그 열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부터 26절까지 주님께서는 주님 떠나신 후 제자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중간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20절 한 구절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20절 속에 우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열한 제자들 뒤로 주님을 영접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물론 열한 제자들을 앞세워서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20절을 보시면 이 기도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얻을 그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를 위해 드리신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은 1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속의 의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함께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함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 세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의 시작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도록 그들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 리온 모리스 박사는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가 대표적으로 모세, 엘리야, 요나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기도했던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 세상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리온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은 세상 속이다. 우린 장차 천국에 가지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은 세상 속이다. 물론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로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코스모스라고도 하죠.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8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78번이 복음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요한복음에서 24번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제가 낭독을 했던, 암송을 했던 그 구절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의미는 특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세상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조명하시는 표현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세상, 타락한 자들이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의미로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목적을 강조한 성경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그분의 뜻과 나란히 가면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나의 뜻과 그분의 뜻이 서로 다르면 가차 없이 그 뜻을 내쳐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유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타락한 성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성향을, 하나님을 등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마음이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생각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애통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다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온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구하지도 않았었던 때에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변화의 감동을 일으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분에게 얼굴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 회개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감추어진 이름을 그들에게 밝혀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1차적으로 11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지만 나아가서 그 20절을 보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을 위한 말씀,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었고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소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 신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냥 호칭뿐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 것인데, 근데 이름에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영예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회중 기도 드려주셨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언급하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그 기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사모하는 그 기도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양 삼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으십니까? 어떤 처음부터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나고 하나님을 등진 것도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밝아지고 또 생명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 생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패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하락하면 그 수치가 나에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걸고 계신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시니. 이런 의미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 하늘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울러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양들, 권속이 된 우리들, 이제 그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때로 우리가 그 무리에 마치 흡수가 되도록 같이 밀려가도록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는 다르게 구분됐구나.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이나 세상의 가치관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에서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그저 진실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성도님, 그 차이가 들리십니까? 진실된 사람이다, 진리인 사람이다. 진실됐다는 것은 그 말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다, 진리 그 자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모든 것이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행실을 엿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거짓을 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실되신 것을 넘어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하나로 부름을 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특히 17절을 보시면 단순히 그냥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 중 한 분인 마이클 크루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마이클 크루거 박사는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가 강조하는 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구분하실 때 극과 극을 대조하시는 세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극과 극으로 비유하실 때 첫 번째 비유는 빛과 어둠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로 가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한 사도는 그분이 빛이시다. 어두운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빛과 어둠의 그 대조적인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극과 극의 비유는 생명과 죽음의 비유입니다. 그 같은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비유가 풍부한 구절이죠. 생명이신 주님. 6장에 가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살아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6장에서 말씀하시고요.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가깝게 그분을 체험했던 사도 요한이 이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 그분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비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대조적인 비유,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세 번째 대조적인 비유는 오늘 본문에 풍부하죠. 천국과 지상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어두움에 속하는 것이고 죽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이 땅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이 땅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은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그칠 때가 있어요. 희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이 그 감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들이 아버지께 속하도록 하소서라고 속하는 것을 간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그들이 행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속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그 진리의 조명을 끊임없이 받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죠. 1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15절을 보시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악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악이라는 우물이 있습니까? 어떤 길 가다가 이렇게 푹 주저앉는 그런 싱크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악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예고를 하셨죠. 경고를 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탄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악의 세력 강력합니다. 그 영향 또한 강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의 세력을 기뻐하고 악의 세력을 친구 삼았던 옛사람이 우리 속에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기뻐했던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를 기뻐했던 그 사람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는 새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강화되고 옛사람이 죽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의 조명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연스럽게 성화라는 그 길로 연결이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포인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다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앞부분 19절의 앞부분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가 곧바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순환의 길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안에 체포당하시고 그 여러 법정에 서셔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마지막 막다른 길까지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을 위해 내가 구분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왜 육신을 입었는가? 내가 왜 이날까지 인간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이 모든 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내가 구분된 인물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이들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이들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면 물론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를 기뻐하셨고요. 제자들을 위해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시기에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기를 기뻐하신 그 마음이 그 본심이 또 드러나는 구절은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엄연히 세상에 계셨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을 이미 장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갈리지 않으신 그분과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요. 그 순간도 그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처럼 주님께서 확신하십니다. 장담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만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분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같은 19절에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열한 제자들과 우리 모두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정말 너무도 막심한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범한 후에 그 엎질러진 물을 또다시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도 후회하면서 아, 다시 살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다시 행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저나 또 여러분들 안 계시겠어요?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 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허물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do over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자.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의미인데 만약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려고 한다면 나의 실수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것과 같이 지워집니까? 나의 실수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또한 우리가 무효화하자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커버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로 우리를 서포트해 주셨다면 그리고 오늘도 중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가야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거룩하게 구분되신 것처럼 저는 누구를 위해 구분되었습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구분되었습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제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둘도 없는 그 사람, 나의 고유의 목적,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세속의 의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과 이웃으로 더불어 살면서 그 세상의 목적과 가치관의 허망함을 날마다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다.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 이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십시다.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소명,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소명, 또 나를 거룩하도록 하시는 소명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 속에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 그 소명 속에도 구원이 있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도 구원을 보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로 북돋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 목적을 구하고 그 소명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